안녕하십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5월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야 녹음을 합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가족에 대한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봄에 나는 없었다입니다. 외국 소설이라서 옴기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옴기니의 말을 읽는 것으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옴기니의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옴기니의 말. 처음 이 소설에 대해 들었을 때 많이 놀랐다. 애거서 크리스티가 메리 웨스트 웨콧이라는 그녀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름으로 추리 소설이 아닌 여성의 삶과 사랑 등을 다룬 소설을 썼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메리 웨스트 웨콧이라는 필명으로 쓴 여섯 편의 작품은 모두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천착한 이른바 서정 소설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독특했다. 독자들이 애거서 크리스티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때문에 필명으로 출판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가는 다른 얼굴로 독자들과 마주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튼 획기적이었고 신선했고 기대가 됐다. 나도 어릴 적부터 알았던, 특히 책보다 미스 마플과 푸아로 탐정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인시킨 영화들을 통해 접했던 애거서 크리스티를 떨치고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대하는 마음으로 봄에 나는 없었다에 접근했다. 번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애거서와 이 작품에 놀랐다. 텍스트를 그냥 읽을 때와 번역을 하며 읽을 때는 사뭇 다르다. 번역을 할 때는 아주 밀착해서 읽는다. 원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처지,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을 밝히려고 애쓰면서 읽기 때문에 소설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더 바짝 다가가게 된다. 봄에 나는 없었다를 번역하면서 나는 애거서 크리스티가 인간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작가라고 느꼈다. 기발한 사건을 만들고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를 감추거나 드러내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엔 스쿠타모어라는 중년 여자의 자기 고백과 자기 혐오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은 정말 대단했다. 나는 어릴 적 이후 다시 한번 애거서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영국 런던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타운. 조에는 지역 변호사의 아내이자 3남매의 어머니로 정원을 가꾸고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며 활기차고 우아한 삶을 꾸려나간다고 자부한다. 자상한 남편과 잘 자란 자녀들이 그녀의 자랑이자 전부이다. 바그다드에 사는 막내딸의 중병 소식에 병문안을 갔던 조에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우로 인한 기차 지연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숙소에서 며칠간 발이 묶인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평화롭게 휴식하는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에게 들은 이야기가 조앤의 평화로웠던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한다. 인적 없는 사막,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는 낯설고 아픈 경험을 한다. 내가 알았던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깨달음. 남들 눈에는 자신이 멋지게 비칠 거라고 우쭐댔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엄연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조에는 이를 끝까지 부인하려 하지만 결국 무너지듯 인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달으며 황망함과 커다란 아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녀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자기 만족에 빠졌던 그녀는 사막이란 낯선 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다짐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마주한 순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소설의 반전이자 에거서가 인간의 핵심을 꿰뚫는 대목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진실을 알면서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나는 그 대목에서 아찔했다. 등골이 오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조앤이 유난히 어리석은 여인이라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조앤처럼 살아간다. 그래야 살수 있다고 변명해보지만, 글쎄, 나는 소설이 끝난 순간, 완전히 몰입했던 연극 무대의 불이 한순간에 꺼진 듯한 느낌을 맛보았고, 나를 보았다. 공경희.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책의 저자는 추리소설로 유명한 애거서 크리스티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아가사 크리스티로 유명한 그분의 다른 필명, 메리 웨스트 맥콧이라는 필명으로 쓰여진 여섯 개의 소설 중에 하나인 봄에 나는 없었다입니다. 출판사는 포레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팬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팬들이 읽으시면 전혀 다른 문체에 놀랄 것이며, 아가사 크리스티의 팬이 아니시더라도 이 책은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조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안 좋은 면들을 모아놓은 캐릭터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책을 읽어보면 알수 있으니까 꼭 책을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캐릭터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학교 동창인 블란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블란치라는 캐릭터가 조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론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부분은 그 조앤과 블란치가 만나는 그 부분을 읽을 겁니다. 조앤은 블란치와 만나기 전까지는 가족이 자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란치의 만남과 우연히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가 조앤의 평화로웠던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갈등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관찰자의 팟캐스트에서는 이 부분,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서 떠나 있던 때는 봄이었노라. 봄에 나는 없었다. 1. 조앤 스쿠타 모어는 눈을 찌푸리고 숙소의 어두컴컴한 식당 안을 살폈다. 그녀는 약간 근시였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분명해. 블란치 해거드야. 이런 허허벌판에서 동창과 마주치다니. 쟤를 본 지가, 아, 그래. 15년도 더 됐지. 처음에는 그냥 기뻤다. 그녀는 타고난 사교성이 있어서 친구나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일은 언제나 즐거웠다. 그나저나 불쌍해라. 아주 끔찍하게 변했네. 조앤은 생각했다. 여자는 나이 들어 보였다. 정말이지 늙었다. 그래봐야 아직 48일 텐데. 조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울을 힐끗 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마침 테이블 바로 옆에 거울이 걸려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넌 정말 조금도 안 변했구나. 조앤 스쿠다모어는 생각했다. 거울에 비친 건 날씬한 중년 여성이었다. 얼굴은 팽팽하고 갈색 머리에 흰 머리는 거의 없었다. 파란 눈은 명랑해 보이고 미소 짓는 입가에는 활기가 넘쳤다. 단정하고 세련된 코트와 치마를 입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넣은 꽤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조앤 스쿠다모어는 육로를 이용해 바그다드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난밤 바그다드에서 기차를 타고 이 역에 도착했다. 이날 밤은 기차역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자동차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녀가 영국에서 바그다드로 서둘러 떠났던 것은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발병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그녀의 사위가 힘들어했고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됐다.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다. 조앤이 나서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아기와 윌리엄, 회복되고 있는 바버라. 모든 일을 계획해서 순조롭게 돌아가게 해놓았다. 정말 다행이야. 난 언제나 일을 잘 해결하니까. 조앤은 생각했다. 윌리엄과 바버라는 무척 고마워했다. 그리고 서둘러 돌아가지 말고 더 지내다 가라고 조앤을 붙잡았다. 조앤은 한숨이 나오려는 걸 참고 미소를 지으며 사양했다. 로드니 생각도 해야 했다. 가여운 양반. 크레이 민스터에 틀어박혀 경무에 시달리는데 집에는 하인들밖에 없어서 살뜰히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봤자 하인들에게 뭘 바라겠니? 조앤이 말했다. 엄마의 하인들은 완벽하잖아요. 엄마가 관리를 잘하시니까. 바버라가 말했다. 조앤은 바버라의 말을 웃으며 흘려 들었지만 내심 흐뭇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는 법이니까. 이따금 그녀는 자신의 능숙한 살림과 보살핌과 헌신을 가족이 너무 당연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니다. 토니, 에이버릴, 바보라는 흡족한 자식들이고 그녀와 로드니는 자신들의 올바른 양육과 성공한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길만 했다. 토니는 로디지아에서 오렌지 농장을 하고 에이버릴은 한동안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지만 부유하고 매력적인 주식 중개인과 결혼해 자리를 잡았다. 바버라의 남편은 이라크에서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자식들 모두 훤칠하고 건강하고 행실이 발랐다. 조에는 자기 부부가 정말 다복하다고 느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부모 노릇을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로드니와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길렀다. 유모와 가정교사, 나중에는 학교 선택을 놓고도 고심했고 언제나 자식들의 행복을 우선했다. 조앤은 거울에서 눈을 돌리며 자신에게서 빛이 난다고 느꼈다. 그래, 자기 일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건 정말 흐뭇한 일이야. 나는 직업이나 그 비슷한 것을 갖고 싶었던 적이 없었고 아내이자 엄마로 만족스러웠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남편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어. 그 성공 역시 내 덕분이라 할수 있지.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일을 할수 있어. 내 소중한 로드니. 곧 로드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자 조에는 가슴이 뛰었다. 남편과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기는 처음이었다. 부부는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아니, 평화롭다는 말은 과장일 것이다. 가족의 생활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휴가, 전염병, 한겨울의 파이프 동파. 사실 삶은 소소한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로드니는 아주 열심히 일했다. 건강에 염려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결국 6년 전 이맘때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다. 조에는 남편이 과거에 그녀보다 쇠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등이 구부정했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눈가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런 게 인생살이었다. 이제 아이들은 결혼을 했고 로드니의 법률사무소는 아주 잘 돌아갔다. 새 파트너 변호사가 새로운 자금을 갖고 들어오면서 로드니는 한결 수월해졌다. 부부는 이제 충분히 여가를 즐길 만했다. 더 즐겁게 가끔 한두 주씩 런던에서 지내기도 하면서 로드니는 골프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맞아. 왜 진작 남편에게 골프를 쳐보라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건강에 좋은 운동인데. 업무가 가다할 때는 특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앤 스쿠다모어는 식당 안으로 눈을 돌려 동창이라고 확신하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블란치 해커트. 세인트 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조앤은 블란치를 얼마나 숭배했던가. 누구랄 것 없이 블란치에게 열광했다. 블란치는 대담하고 재미있고 말로 다 못할 만큼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볼품없이 마르고 부산하고 노저분하고 늙으스레한 여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스웠다. 별난 차림새라니. 게다가 그녀는 적어도 60살은 되어 보였다. 정말 그쯤으로 보였다. 블란치는 불행하게 살아온 게 틀림없어. 조에는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조에는 답답한 기분이 솟구쳤다. 모든 게 너무도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21살의 블란치, 세상이 그녀의 발치에 있었다. 외모, 집안, 모든 게. 그런데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남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던졌다. 아마 수의사였을 것이다. 그래, 수의사였어. 유부남 수의사.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블란치의 가족은 마땅하게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그녀를 세계일주하는 유람선에 태웠다. 그리고 블란치는 어딘가에서 내려버렸고 집으로 돌아와 수의사와 다시 만났다. 당연히 그는 수의사 노릇을 못하게 됐고 술에 절어 살았다. 남자의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곧 크레이 민스터를 떠났고 그 후 조에는 오랜 세월 블란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런던 헤러스 백화점의 구두 매장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조심스러운 대화가 잠시 오갔고 조엔만 조심스러웠을 뿐 블란치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여자였다. 블란치가 톰 홀리데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란치는 남편이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곧 그만둘 것 같다고 말했다. 워런 헤이스팅스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서 짬짬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그 일에 쏟아붓고 싶어 한다고 했다. 재산이 많나 보네. 조앤이 중얼거리자 블란치는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라고 명랑하게 대답했다. 조앤은 책이 성공하리란 확신이 없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고 청탁을 받은 거니? 아니? 블란치는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솔직히 책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톰이 대단히 열심히 쓰기는 하지만 사실 글 재주가 특출나지는 않다고. 조에는 블란치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블란치는 조앤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지만 그 탁한 사람이 글을 쓰고 싶어 하거든. 무엇보다도 그걸 원해. 라는 눈길을 보냈다. 조앤은 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란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신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현명했던 적이 없다고. 조앤은 그 말을 되새기며 안타깝지만 진짜 그렇다고 생각했다. 1년 후 어느 레스토랑에서 블란치를 다시 보았다. 블란치는 특이하고 화려해 보이는 여자와 눈에 띄는 예술가풍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후 블란치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은 5년 후에 50파운드를 빌려달라는 편지가 마지막이었다. 막내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앤은 자세한 사정을 묻는 친절한 편지와 함께 25파운드를 보냈다. 답장으로 온 엽서에는 이렇게 휘갈겨져 있었다. 역시 조앤이야.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지. 어찌 보면 흐뭇한 답이었지만 성에 차지는 않았다. 그 후로는 무소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근동의 기차역 숙소에 시큼한 양기름 냄새와 등유와 살충제 냄새가 풍기고 등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이곳에 옛 친구가 있었다. 화들짝 놀랄 만큼 늙고 거칠고 추레하게 변한 모습으로. 블란치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다가 조앤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우뚝 멈춰섰다. 세상에, 조앤 맞지? 그녀는 테이블로 의자를 끌고 와 앉았고 두 사람은 수다를 떨었다. 넌참 곱게 나이 드는구나. 30살쯤으로 보여. 그 세월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냉동고에라도 들어가 있었니? 블란치가 말했다. 그럴 리가. 난 계속 크레이민스터에 살았어. 넌 크레이민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묻히겠구나. 조혜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그게 뭐 나쁜 운명인가? 블란치는 고개를 젓고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뭐꽤 괜찮은 운명이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아이가 몇이었지? 셋이야. 아들 하나, 딸 둘. 아들은 로디지아에 있고, 딸들은 결혼했어. 한 아이는 런던에 살아. 난 다른 딸을 찾아갔다가 바그다드에서 오는 길이야. 그 아이 이름은 레이. 바버라 레이야. 블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나도 만난 적 있어. 사랑스러운 아이였지.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았니? 조에는 조금은 딱딱한 어조로 대꾸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모두 윌리엄을 무척 좋아하고 딸 부부는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그래? 이제 안정이 됐나 보구나. 아기가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생기면 여자는 안정이 되니까. 블란치는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나야 그렇지 않았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 렌과 메리. 그런데 조니 필럼을 만나자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났지.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조에는 못마땅한 눈으로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흥분해서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나쁜 엄마였어. 톰에게 맡겨두면 잘 지낼 줄 알았지. 톰이 애들을 애지중지했거든. 톰은 나중에 아주 참한 여자와 결혼했어. 나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톰의 끼니를 잘 챙겨주고 속옷까지 꿰매면서 온갖 일을 다 해주는 여자. 톰은 좋은 사람이었어. 헤어진 후에도 크리스마스 카드와 부활절 카드를 한참이나 보내줬으니까. 착한 사람이지 않니? 조앤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순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두드러진 생각은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블린치 해거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었다. 본대 있게 자라. 세인트 앤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활기찬 여학생. 그런데 방종한 이 여자는 비도덕적인 인생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들었고 말버릇은 상스러웠다. 맙소사. 블란치 해거드는 세인트 앤에서 영어 과목 우수상 수상자였는데. 블란치는 좀 전의 화제로 돌아갔다. 아, 귀여운 바보라 레이가 내 딸이었구나.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정을 오해하는지 알겠다. 다들 그 아이가 불쌍한 가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맨 처음 청혼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알고 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체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난 상상이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한 가지는 확신하거든. 조엔 내가 늘 감탄할 만한 엄마였다는 사실 말이야. 내가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잘 봐줘서 고맙구나, 블란치. 우린 아이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줬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알겠지만, 자기 자식과 친구가 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일이지. 그럴 수만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너도 할수 있어. 네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고, 아이들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조애는 매력적이고 진지한 얼굴을 옛 친구 쪽으로 바짝 들이밀고는 덧붙였다. 로드니와 나는 늘 그러려고 노력하며 살았어. 로드니? 아, 그러고 보니 넌 변호사와 결혼했지? 해리가 지긋지긋한 마누라와 이혼하려고 했을 때 법률사무소에 갔었어. 우리가 만났던 변호사가 네 남편인 게 확실해. 로드니 스쿠타모어. 그는 유별나게 다정하고 친절했어. 예심이 넘쳤고. 넌쭉 그와 살았구나. 새로운 일 없었고? 죄는 딱딱하게 대꾸했다. 우리 둘다 새로운 일은 원하지 않아. 로드니와 나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만족하거든. 넌늘 지독하게 냉정했지. 네 남편이 연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더라는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한다, 블란치. 조애는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다. 연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니, 맙소사. 로드니가? 그런데 난데없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을 번쩍 스쳐갔다. 어제 자동차 앞 흙길에서 뱀이 번뜩이며 스르르 지나가는 것을 본 것과 똑같았다. 요동치는 초록색 끈 같은 것이 제대로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두 마디 말로 된그 끈이 허공에서 튀어나와 망각 속으로 돌아갔다. 란돌프 캐치베. 조인이 의식할 새도 없이 그것은 다시 사라져버렸다. 블란치는 명랑한 어조로 사과했다. 미안해, 조엔. 우리 다른 방에 가서 커피 마시자. 내가 좀 경박한 구석이 있다는 거 너도 알잖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조엔의 입에서 부정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진지해졌고 내심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블란치는 재미있는 듯 했다. 아니야, 그래. 기억 안 나니? 내가 빵집 아들 만나려고 몰래 빠져나갔던 거? 조엔은 얼굴을 찌푸렸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는 그 일이 무척 대담하고 그랬다. 낭만적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저속하고 불쾌한 일화에 불과했다. 블란치는 고리버들 의자에 앉더니 일하는 소년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난참 징그럽게 조숙한 기집애였어. 맞아. 그게 언제나 내 실패의 원인이었지. 남자를 너무 밝혔어. 그런데 만나는 족족 죄다 나쁜 놈들이었지. 참 별나지 않니? 처음에는 해리. 무진장 나쁜 놈이었지. 겁나게 잘생겼지만. 그 다음에는 톰. 내가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덜 떨어진 인간이었어. 조니 펄럼. 같이 지내는 동안은 좋았지. 제럴드 역시 그리 괜찮은 인간은 못 됐고. 일하는 소년이 커피를 내오자 대화가 중단됐다. 조회는 남자 이름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 몹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블란치가 조엔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다. 미안해, 조엔. 내 이야기에 충격받았구나. 넌 예전에도 좀 고지식했어. 안 그러니? 아, 난 항상 넓은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았어. 조엔은 억지로 친절한 미소를 떠올리고는 조금 어색하게 덧붙였다. 내 말은 다만 정말 유감이라는 거야. 나한테? 블란치는 그런 생각이 재미있는 듯 했다. 넌 친절한 사람이야. 하지만 함부로 동정하지 마. 난 지금까지 꽤 재미있게 살아왔으니까. 조에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블란치는 자기가 한심해 보인다는 걸 알까? 지저분한 염색머리, 너저분하고 야한 옷차림, 야위고 주름진 얼굴, 덕지덕지 분칠한 늙은이, 근본 없는 집시 같은 늙은 여자. 블란치는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딱 맞아, 조엔. 넌 인생을 성공적으로 꾸려왔어. 그리고 나는... 그래,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았어. 넌 세상에서 날아올랐고, 난 곤두박질 쳤지. 넌 네 자리를 지켰어. 세인트앤 졸업생에게 어울리는 결혼을 했고, 언제나 모교의 명예였지. 조에는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 분모인 학창 시절로 화제를 돌렸다. 그때가 좋았지 않니? 그럭저럭. 블란치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가끔은 죽도록 지루했지. 모두들 점점 빼고 어쩌나 건전하신지. 난 세상을 보고 싶었어. 그녀의 인매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그래서 세상을 봤지. 분명히 세상을 봤어. 조에는 블란치가 어떻게 이 숙소에 묵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내일 아침 자편으로 떠나? 조에는 물으면서 내심 불안했다. 블란치와 길동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우연한 만남이야 얼마든지 괜찮지만 유럽을 횡단하는 내내 우정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학창시절의 추억거리는 금세 바닥날 것이 틀림없었다. 블란치는 싱긋 웃었다. 아니, 난 반대 방향으로 가. 남편 만나러 바그다드에 가는 길이야. 남편? 조에는 블란치가 남편처럼 바람직한 뭔가를 가졌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응, 그는 철도 담당 엔지니어야. 이름은 도노번이고. 도노번? 조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런 사람은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블란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넌 만난 적 없을 거야. 너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이거든. 술고래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네가 들으면 놀라겠지만 그 남자는 나를 세상으로 여겨. 당연히 그래야지. 조엔은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친애하는 조엔, 넌 언제나 행실이 똑바르지.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은 걸 고마워해야 할걸? 나와 닷새만 같이 있어도 네 기독교 정신은 무너지고 말 테니까. 부인하는 수고 따윈 안 해도 돼. 내가 어떤 인간이 됐는지 잘 아니까. 몸도 마음도 천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기야, 세상엔 그보다 나쁜 것도 많지. 조에는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웠다. 그녀에게는 블란치의 타락한 모습이 비할 데 없이 형편없어 보였다. 블란치가 이어서 말했다. 좋은 여행을 하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될까 싶다. 내가 보기에는 곧 비가 올 것 같거든. 그러면 오지에서 며칠 발이 묶일지도 몰라.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기차 예약들이 전부 엉킬 거야. 글쎄, 사막여행은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도 와디만 무사히 건너면 나머지 여정은 수월할 거야. 물론 운전기사들은 물과 음식을 넉넉히 갖고 다녀. 그래도 생각보다 더 할 일이 없는 곳이라 붙들리면 여간 지루한 게 아니야. 조에는 미소지었다. 오히려 유쾌하게 기분 전환이 될지도 몰라. 느긋하게 쉬지도 못하고 살거든.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보면 어떨까 종종 생각했어. 너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나름대로 무척 바쁘거든. 난 주의 원예가 협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 또 우리 지역 병원의 이사이고. 지역 단체와 걸스카우트 일도 돕고 있어. 게다가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집안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 로드니와 함께 파티에 다니거나 집으로 손님을 부르기도 해. 변호사는 사회적인 배경이 든든한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난 우리 정원을 무척 좋아해서 정원 일도 제법 많이 해. 저녁 식사 15분 전까지는 앉아서 쉴 틈이 전혀 없어. 독서를 계속하는 것도 상당한 숙제고. 그 많은 일 하면서도 용케 견디는구나. 친구의 주름 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블란치가 중얼거렸다. 글쎄, 녹쓰는 것보다 낡아서 못 쓰는 게 낫지. 그리고 난 사실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감사할 따름이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루 이틀 아무 일 없이 생각이나 하며 지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블란치가 말했다. 조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구슬이 굴러가듯 작고 유쾌한 소리였다. 생각거리야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조앤이 말했다. 블란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지은 죄에 대해서라면 언제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래. 조앤은 내키지 않았지만 예의상 맞장구 쳤다. 블란치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너라면 그 일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고는 인상을 쓰면서 불쑥 말을 이었다. 그러다 선행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네 인생에 주어진 축복들을 생각할 테고. 모르겠다. 좀 지루하지 않을까? 궁금하네. 블란치는 잠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몇 날 며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에 대해 뭘 알게 될까? 조에는 의심스러우면서도 약간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될까? 블란치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물론 명상하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비로운 관점이 잘 이해되지 않거든. 나한테는 그런 종교적인 기질은 없는 것 같아. 내 눈에는 그저 극단적으로 보이니까. 내 말뜻을 알지 모르겠지만. 조앤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읊어보면 간단하겠다. 이 말에 조앤이 의아한 눈빛을 던지자 블란치가 바로 말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모든 걸 담고 있잖아. 조앤은 살짝 당황스러웠다. 그래, 그 말이 맞네. 블란치가 웃음을 터뜨렸다. 조앤, 문제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넌 그 기도와도 연이 없어. 나한테는 썩 잘 어울리지.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저지르며 사니까. 조앤은 어떻게 대꾸해야 좋을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블란치가 조금 가벼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하긴, 세상이 그런 거지. 붙어 있어야 할 때는 그만두고, 내버려 두어야 할 때는 매달리고, 한순간 인생이 너무나 멋져서 이게 현실일까 믿기지가 않다가 이내 지옥 같은 고민과 고통 속을 헤매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절대 위로 올라가 숨도 쉬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게 인생이잖니? 조앤이 생각하는 인생, 혹은 그녀가 지금껏 알았던 인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반응을 할 수 없었다. 블란치는 퉁명스러운 느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하겠다, 조앤. 나도 그래. 둘 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잖니. 만나서 반가웠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깐 서 있었다. 블란치는 빠르고 어색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거칠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버라는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장담해. 윌리엄 레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겠지만 아이도 있고 모든 상황도 그러니 말이지. 바보라가 아직 젊고 이곳 생활이 그래서 그랬을 뿐이야. 젊은 여자의 머릿속은 종종 그렇게 된다니까. 조앤은 완전한 당혹감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었다. 조앤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블란치는 감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게 바로 학벌의식이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넌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 참, 내가 너한테 25파운드를 빌렸었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네. 아, 그건 신경 쓸 것 없어. 안 써. 블란치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갚을 생각이었지. 그런데 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못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넌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사실 그 돈은 뜻밖의 선물이었어.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 원래는 그랬지. 그런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돈으로 진탕 마시고 톰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롤톱 데스크를 샀어. 갑작스레 기억이 떠올라서 조앤이 물었다. 워런 헤이스팅스 전기는 썼니? 블란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걸 기억하다니 대단하다. 그랬지. 12만자짜리 원고였어. 출판은 됐어? 당연히 안 됐지. 그 다음엔 톰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전기를 쓰기 시작했어. 그건 훨씬 더 나빴지. 취향도 참 별나지 않니? 그렇게 지루한 사람들 이야기를 쓰다니. 나라면 클레오파트라의 섹시한 삶이나 카사노바처럼 혹할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쓸 거야. 하긴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톰은 다시 직장을 구했어. 먼저번처럼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난 그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무진장 중요하거든. 안 그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사람은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살아야 하니까. 조앤이 대답했다. 너는 어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지 않았어? 나? 조앤은 당황했다. 그래, 너. 넌 로드니 스쿠타모어와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아이들을 원했고, 안락한 가정도. 블란치가 소리내어 웃더니 덧붙였다. 그 후로도 영원토록 행복하길. 아멘. 조앤도 따라 웃었다. 가벼운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져서 다행이었다.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도 난 아주 운이 좋았어. 그건 알아. 블란치가 겪었을 불운과 전락을 생각하면 눈치 없는 말이었다. 조앤은 서둘러 덧붙였다. 자, 이제 정말 가봐야겠다. 잘 자. 다시 만나서 정말로 기뻤어. 그녀는 블란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고, 블란치가 입맞춤을 기대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볍게 계단을 올라 방으로 갔다. 불쌍한 블란치. 조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옷을 벗어 차곡차곡했다. 아침에 신을 새 스타킹도 꺼내뒀다. 불쌍한 블란치. 너무 비극적이야. 조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다. 불쌍한 블란치. 어찌나 끔찍하고 상스럽게 변했는지. 조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치고 침대로 가려다 갑자기 멈춰섰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없었다. 솔직히 기도라는 것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됐다. 교회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은 있었다. 그녀는 불편해 보이는 침대 옆에 면 침구가 형편없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푹신한 베개를 갖고 다녔다.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기도를 제대로 올리고 싶은 기묘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쑥스럽고 불편했다. 조회는 얼른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둔 책을 집었다. 캐서린 다이사트 부인의 회상.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사회를 위트 넘치는 필치로 그린 무척 재미있는 책이다. 한두 줄 읽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너무 고단해서 그래. 그녀는 생각했다. 조회는 책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전등을 껐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블란치가 짓거린 말 중에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을까? 넌그 기도와도 연이 없어. 진짜 무슨 뜻으로 한 말이지? 조에는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의 말을 떠올렸다. 무관한 말들이 줄줄 나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블란치. 제가 그 여자와 다르다는데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이 특히 불쌍한 블란치 같지 않다는 것이 불쌍한 블란치.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물론 그녀의 잘못이고 끔찍한, 몹시 충격적인 감사합니다. 전 다릅니다. 불쌍한 블란치. 조회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읽은 부분은 제일 첫 부분입니다. 조앤과 블란치의 만남이죠. 이 책을 한번 읽고 다시 첫 부분을 읽는다면 처음에 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고 뭐랄까요, 좀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과 찰자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책과 찰자의 팟캐스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다운이 안 된 적이 많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늦게 아이튠스에 댓글을 보고 서버를 바꿔서 이제는 원활히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팟캐스트의 다운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그 페이지에 한 명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얼마 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가 4년이나 됐나 싶고 이 허접한 게 무슨 그렇게 많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4년이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시집을 읽어달라고 시집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시집도 제가 읽고 조만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페이지나 팟빵의 댓글도 제가 보니까요, 뭐 추천하실 책이 있으시면 팟빵이나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십시오. 책과 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갑니다. 자, 들으실 노래는 강하솔이 부릅니다. 4년 전 5월 그때의 우리. 이 곡을 들으면서 책과 찰자의 팟캐스트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5월 그때의 우리 제주도 푸른 바다에 기대어 서로의 꿈과 서로의 바람을 밀려오는 파도에 실어 보냈었지. 깔깔대던 너의 웃음소리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지는 태양에 아쉬워 그 나를 꼭 붙잡고 싶어 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젠 너의 목소리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데 그리워.